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의 외무장관들이 아시아태평양 경제 공동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일 마닐라에서 만났습니다. 알버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필리핀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회담에 임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로사리오 장관은 그 뒤 회담이 어땠냐는 취재 기자들의 물음에 좋았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왕 부장은 로사리오 장관과 만난 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오는 17일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양국 정상이 별도로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유럽연합 잔류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유럽연합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캐머런 총리가 요구한 개혁안 가운데는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국들에 대한 보호가 포함됐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유로존 통합 과정에서 영국처럼 비유로존인 회원국들이 주변국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배치될 경우 유럽연합의 법률을 공동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캐머런 총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노동자들의 이동을 지지한다며 하지만 각국 정부가 이민 통제에 대한 권한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차 시리아 평화회담에서 시리아 내 테러단체 명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0일 그 같은 명단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누구도 시리아 내 무장단체들의 성향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라브로프 장관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시리아 평화회담은 오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대통령과 총리가 10일 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4년 내에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 헌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터키도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대통령제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터글루 총리 역시 새 헌법은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권력 분립에 기반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긴장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몰디브가 지난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선포했던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몰디브 외무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비상사태 해제로 그동안 중단됐던 모든 기본적인 권리들이 회복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몰디브의 압둘라 야민 대통령은 지난 9월 자신이 탄 배에서 폭발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폭발 장치가 발견되자 4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보안군에게 광범위한 수색과 체포 권한을 부여한 이 조치는 당초 30일 동안 유효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20세기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의 작품 누워있는 나부가 1억 7천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 따르면 모딜리아니의 누워있는 나부는 9일 미술품 경매사상 두 번째로 높은 1억 7,040만 5천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모딜리아니의 누워있는 나부는 1917년쯤 그려진 그림으로 붉은색 소파와 파란색 쿠션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구름 많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모습이 북한 관영 텔레비전의 기록 영상에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취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미군의 최신 무기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계속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or decades, the United States has helped create stability in the Asia Pacific.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한국 내 이산가족의 절반이 북측 가족의 생사 확인에 동의했다며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모습이 북한 관영 TV의 기록 영상에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 비서의 거취를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9일 오후 방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 기록 영상에서 김 제1위원장을 수행하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4일 처음 방송됐고 8일에도 방송을 탔습니다. 최 비서는 지난 7일 사망한 리을설 북한 인민군 원수의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데 이어 9일 김 제1위원장의 리을설 빈소 조문 관련 보도에도 동행자로 거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숙청이나 철직 또는 사망 등 갖가지 신변 이상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북한 매체에서 최 비서의 모습을 여전히 내보내고 있어 그의 거취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록 영상이긴 하지만 최 비서의 모습이 관영 매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 비서가 건재하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기록 영상 등장만으로 최 비서의 신상 문제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숙청했을 때에도 한동안 관영 매체의 기록 영상에서 그의 모습을 삭제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입니다.
최용해가 계속해서 TV 영상에 나오는 것은 현영철의 예로 봤을 때 숙청이 당했다 손치더라도 당장 그것을 지우지 않는 그러한 김정은식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내적으로든 또 중국을 의식이 해서든 그런 여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선전선동부의 술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정부도 최 비서의 신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당 비서가 빠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공식 행사에서 최 비서의 등장 여부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 비서가 항일 빨치산 후손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빨치산 그룹은 북한 정권 정통성의 한 축이 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만일 최 비서가 어떤 이유로든 숙청을 당했다면 권력층 내부에 큰 동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같은 빨치산 2세인 오일정 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과 김정일 시대부터 승승장구해온 리제일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이름이 함께 빠진 점을 주목해 빨치산 후손 그룹에 대한 김 제1위원장의 본격적인 길들이기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김 박사는 빨치산 후손들은 북한 정권에 자신들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룹이라며 이들은 오래전부터 김 제1위원장의 권력 승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빨치산 후예들도 지금까지는 자기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빨치산을 그대로 남겨놨지만 지금 이제 4년차 들어오면서 빨치산 후예들의 어떤 움직임이 자기한테 김정은에게 아니면 김씨 왕족들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제거하는 차원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박사는 그러나 빨치산 그룹은 북한의 세습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중추 세력이기 때문에 지배층 균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최비서 등을 숙청까지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철직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번엔 북한 권력층 연구의 권위자인 한국의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와 함께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를 둘러싼 신변 이상설의 배경과 파장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최 비서의 이름이 빠져있는 북한의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명단이란 어떤 것인가요?
북한은 중요한 인물이 사망을 하면은 최고 지도자가 국가장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고인에게 조의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은 북한 노동당 지도부의 핵심 실세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전부 다 그룹별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은 네. 북한 핵심 엘리트들의 변동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거기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위원,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부장 및 부장급 인사 뭐 등의 순으로 이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령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중에 누가 빠졌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제명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 비서의 이름이 장의위원 명단에 없다는 것은 그가 사망했거나 해임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최룡의 비서가 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설령 뭐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더라도 이 장위원회라는 이 조직은 뭐 각종 행사의 주석단처럼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자리의 명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최룡이 사망했다면은 당연히 최룡이를 위한 장위원회를 구성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뭐 보도가 없었고 뭐 해임되지 않고서는 그의 이름이 빠질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해임이 됐다면 장성택이나 현영철처럼 숙청됐을 것으로 볼 수도 있나요?
현영철의 이름이 국가장위원회 명단에 정치위원 그룹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가 해임된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숙청은 그보다 진전된 것으로 보통 숙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특정 인물이 처형되었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거나 그래야 이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판단할 만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해임까지는 확실하지만은 숙청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임됐다면 그 해임 사유는 과연 무엇이겠나 하는 것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최룡해가 해임됐다면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김정은에 대한 불경죄고 또 하나는 큰 비리 연루 가능성인데 김정은 집권 이후 이제 해임되거나 숙청됐던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리용호 총참모장 그리고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영호는 이제 김정은 앞에서 군부의 입장을 너무 강하게 대변했다가 불경죄로 갑자기 전격적으로 해임이 되었고요. 장성택의 경우는 그의 측근이 그러니까 김정은의 지시보다 장성택의 지시를 더 중시하는 그런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장성택 측근이 먼저 처형되고 장성택까지 뭐 처형이 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영철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어린 사람으로 비유하고 좀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보고가 돼서 처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면은 김정은의 권위를 부정을 했다는 거고 그 경우에는 전격적으로 뭐 해임되거나 뭐 처형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룡해 비서도 그럴 가능성이 현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해임이 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최룡해 비서가 어떤 인물인가요?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다음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항일파치장이 있다면 바로 최룡의 부친 최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연은 과거 이제 일제 시대 뭐 일본 이제에게 김일성 다음으로 이제 두려워했던 뭐 빨치산 인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룡에는 부친의 후광을 받아서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든가 총정치국장 등 북한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항일빨치산 2세를 대표하는 뭐 주자로서 이제 간주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가 그런 이제 인물이라 하더라도 만약 김정은의 권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사석에서라도 했다면은 이제 즉각적으로 해임될 수밖에 없는 게 북한 체제의 어떤 특성입니다.
네. 그런 최 비서가 실각했다면 빨치산 후손 그룹에 대한 조직적 제거 조직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리우서 국가장위원회 명단에서 최룡의 이름이 빠진 것 못지않게 또 주목할 부분이 그러니까 최룡이 함께 이제 대표적인 항일빨치산 2세인 오일정의 이름도 빠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일정은 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을 맡고 있는데 그의 부친이 오진우라고
아, 네.
오랫동안 북한에서 인민무력부장을 하고 총정치국장을 했던 뭐 군부 내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오진우의 아들 오일정도 이번에 이름이 빠졌다라는 걸 보면은 이제 항일빨치산 2세 그룹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이번 뭐 이제 어떤 최룡의 오일정의 해임을 계기로 항일빨치산 2세 그룹의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김정은의 신정 체제가 더욱 강화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 비서 실각이 확인될 경우에 앞으로 북한의 권력 지형은 어떻게 변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최룡의 비서의 실각이 확인이 되면은 대내적으로 과거 리영호 군총참모장 그리고 장성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과 같은 큰 충격을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는 노동당 지도부와 항일빨치산 그룹에서 큰 심리적 동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최룡해가 근로단체 담당 비서로서 청년들을 오래 상대했고 또 주민들하고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청년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좀 심각한 동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이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는데
네.
이제 북한 뭐 중간급 간부들 중에 특히 해외 나가 있는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북한을 이탈해 뭐 한국으로 이제 탈북할 가능성 그런 인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북한 지도부 내에서는 뭐 최룡의 공백을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리고 김원웅 국가안전 부위부장 조현준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그리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이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그랬겠지만은 북한 지도부 내 어떤 김정은에 대한 간부들의 어떤 신임이라든가 신뢰 이런 거는 뭐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와 함께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둘러싸고 확산되고 있는 신변 이상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찬 기자였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주 취임 후 세 번째 아시아 순방을 마쳤습니다. 카터 장관은 복귀 후 가진 두 연설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 지역에 최첨단 무기를 계속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지역의 안정과 번영이 지속되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카터 장관은 7일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For decades, the United States has helped create stability in the Asia Pacific.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화에 기여해 지역경제의 번영과 민주화를 통해 수억 명의 인구가 중산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현재 이에 대한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owever, the single most influential factor in shaping the region's future is how China rises.
중국이 야심을 갖고 군 현대화를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 아태 지역 안보와 평화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런 우려를 극복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위해 미군은 최고의 최첨단 국방 자산들을 아태 지역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putting our best and newest assets from all services in the region.
대잠수함전과 전자전, 우주 사이버, 미사일 방어 등 여러 분야에서 전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작전 계획과 충돌을 막기 위한 여러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관계 현대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등 지역 다자기구의 지원, 일본, 호주와의 삼각공조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항행의 자유활동 역시 국제법을 준수하며 비행과 항해 등 군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fly, sail, and operate wherever international law allows.
미국 해군의 항행의 자유활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으로 새삼스러운 게 아니며 정작 새로운 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미군의 활동이 새로운 것처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전날인 5일 하와이의 히캄 공군기지에서 가진 연설에서도 중국의 활동을 계속 주시하는 한편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에도 만반의 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이 연설에서 아태 지역에 다행히 총성이 울리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반도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 중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주한미군에 당장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전쟁을 결코 바라지 않지만 5-60년이 지났어도 미군은 한반도에서 날마다 확고한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와 경제의 절반이 집중돼 있어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책과 고위 관리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소개하는 코너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코너에서 아태 지역은 21세기 미국의 안보 이익과 국제 지도력 유지를 위한 우선 지역이라며 영내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와 현대화에 초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터 장관이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취임 이후 세 번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방문해 12개 나라 이상의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9일엔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와 최근 카터 장관이 방문한 미국 항공모함 디어도어 루즈벨트 호를 자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군 아태 사령부는 36만 명의 병력과 군무원, 1200명 이상의 특수전 병력이 소속된 미국 최대의 사령부란 겁니다. 이 가운데 미 태평양 함대는 병력 14만 명의 항공기 600대, 항공모함 5척과 함선 200척, 미 태평양 육군은 병력 10만 6천 명의 항공기 309대, 태평양 해병대는 병력 8만 6천 명의 항공기 640대, 그리고 태평양 공군은 병력 2만 9천 명의 항공기 3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카터 장관이 지난주 전격 방문한 남중국해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 호는 길이 332m에 승조원 5천여 명이 탑승하며 시속 34.5km의 속도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골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더욱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최근 중국을 다녀온 미국 전직 외교 당국자들이 전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데 좌절감을 느끼면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보다는 북한의 대화 신호를 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외교정책 전국위원회 대표단으로 동북아 국가들을 방문한 미국의 전직 외교당국자들은 중국에서 북한 핵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은데 주목했습니다. 스테이플턴 로이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9일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비관적 시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My sense was that was because the Chinese share our own frustration at not knowing how to engage with the North Koreans on this issue.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진지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접근법을 닫는 바람에 중국 역시 북한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이 전 대사는 중국의 전직 고위 관리로부터 북한이 스스로를 가둔 상자, 즉 고립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깨닫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I did hear from a prominent former official the view that North Korea was coming or had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all of its efforts to find a way out of the box it had put itself in had failed.
북한은 유럽과 러시아 등을 기웃거렸지만 어떤 나라도 북한이 자초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관련국들은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대화 신호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는 게 이 중국 인사의 제안이었다고 로이 전 대사는 전했습니다. 로이 전 대사는 최근 북한이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 것을 예로 들며 한반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국의 역할을 배제한 채 미국을 직접 상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성공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Well, in fact, we've seen a certain signal in the proposal for U.S. and North Korea to negotiate a peace agreement.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 역시 중국에서 북핵 문제의 조속한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는 목소리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기발한 착상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as not much expectation on the part of the Chinese with whom we met that there will be a breakthrough on the nuclear issue with North Korea anytime soon.
그러면서 중국이 이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뒷전으로 미루고 대신 영내 안정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 선회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편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내 비관적인 시각을 전했습니다.
I found the level of the so-called Korea fatigue or frustration with Seoul much more intense and much more widespread than I had anticipated.
But having said that,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일본 인사들이 한일 관계 개선보다 중일 관계 개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소위 한국 피로감이나 한국에 대한 좌절감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널리 확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현 단계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규모 경제협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한국 내 이산가족 생존자 6만 6천여 명 가운데 3만여 명이 북측 가족의 생사 확인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10일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 특강에서 한국 내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나머지 절반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여러 이유로 생사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앞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올해 안에 실시하자며 북한의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제안했습니다.
6만여 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한 측에 일괄 전달할 것입니다. 북한도 이에 동참해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 장관은 생사 확인에 동의한 이산가족 가운데 북측 가족과의 만남을 거북해하는 이들도 있어 서신 교환 등에 더 신경을 쓰고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측도 생사 확인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상봉 방식의 문제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한국 정부의 당국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에 응하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속도 조절 차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8월 25일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당국 간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열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한국 정부의 세 차례 예비 접촉 제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용표 장관은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남북 당국 간의 기본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들이 만나봐야 의미가 없다며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성숙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민간 교류는 가능한 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범위 안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깨트린 채 북한과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따라 교류 협력의 폭과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는 설명입니다. 홍 장관은 또 지난 5일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이 논의 과제에 포함된 데 대해선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북한 역시 남북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 인권서울사무소의 사일 폴슨 소장이 일본을 방문해 납치 문제 담당상과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폴슨 소장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책임 규명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의 사인 폴슨 소장이 9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은 폴슨 소장은 내각부를 방문해 가토 가스노부 납치 문제 담당상과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토 담당상은 이 자리에서 납치 피해자의 귀국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응하고 있지만 유엔 기관과도 연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이즈카 시게오 대표는 납치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폴슨 소장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에 폴슨 소장은 납치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 씨 어머니 요코다 사케 씨는 폴슨 소장의 약속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과월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북한과 일본 간 협상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공식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에서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가족이 석방 1주년을 맞아 배 씨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2년간의 수감 생활을 담은 비망록을 출판할 계획도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케네스 배 씨의 여동생 테리 정 씨는 배 씨가 북한 억류의 고통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일 배 씨 석방 1주년을 맞아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년간 오빠에게 다시 주어진 자유에 감사하며 그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배 씨가 정 씨의 두 딸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하는 것을 즐기고 북한 노동수용소에서 줄어든 체중을 회복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케네스 배 씨는 2012년 11월 3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됐습니다. 이어 다음해 4월 반공화국 적대범죄 행위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년 뒤인 지난해 11월 8일 전격 석방됐습니다. 정 씨는 자유의 소중함에 새삼 감사한다며 오빠가 올 한 해 가족과 친구들을 방문하고 부모님과 친구들을 모시고 하와이 여행을 떠나 직접 차를 운전하면서 다시 비공식 여행 안내원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기독교 서적 출판사인 토머스 넬슨은 지난 5일 배 씨가 집필한 비망록 북한 수감 생활의 진짜 이야기를 출간할 계획이라며 배 씨가 북한 주민들은 물론 자신을 체포한 관리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오빠가 석방 1주년을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 있다며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석방을 위해 애써준 모든 이들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미얀마 총선에서 수치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의 권력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운동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조직적으로 복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자 오늘도 미얀마 총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야당이 압승으로 나타나고 있군요.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실시된 총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발표가 늦춰지고 있긴 하지만 10일 오후까지 발표된 하원 134개 의석 중 126개를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당이 차지했고요. 집권 통합 단결 발전당은 8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더 많은 선거구의 개표 결과가 발표돼야 하는데요. 수치여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승리를 예상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집권당의 낙선자들을 자악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선거관리위원회 발표가 늦어지면서 이 결과를 왜곡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던데요.
미얀마에서는 지난 1990년 총선 때 당시에도 수치여사가 이끄는 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군부가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계속 집권했던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 미얀마에 파견한 선거 감시단장은 민주주의 민족 동맹당 측에서 개표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집권당 후보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수치여사가 이끄는 당의 압승으로 결과가 굳어진다면 50여 년 만에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이양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과연 권력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미얀마에서 25년 만에 이뤄진 자유총선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시작부터 완벽한 민주주의는 실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부가 전체 의석 중 25%는 선거 없이 군부 관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나머지 75% 의석만 선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수치여사가 이끄는 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단독 정부를 구성하려면 선거로 뽑는 75% 의석 중 67%에서 승리해야 하는데요. 수치여사 측 관계자들의 발표로는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공식 개표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치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군부 출신인 테인 시엔 현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 아닌가요?
내년 초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세 명의 후보를 추천한 후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민주주의 민족 동맹당 다수의 의회가 출범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도 군부 인사의 직권이 끝나고 민간 출신 대통령 혹은 군부 출신이라도 야당 성향의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한 가지 문제는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여사는 출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얀마 군부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인사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영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영국 국적의 아들을 둔 수취 여사는 바로 이 조항에 걸립니다. 그래서 당시 수취 여사를 겨냥한 헌법 조항이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향후에 헌법을 개정해서 수취 여사가 대통령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미얀마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면요. 전체 의원의 75%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부에서 전체 의석의 25%를 자동적으로 군부 인사에게 돌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군부의 동의 없이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국정 운영에서도 군부의 협력이 필요한데요. 군부에서 개정한 헌법은 군 총사령관이 내무와 국방, 국경보안 등 핵심적인 장관 3명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국가방위안보위원회도 11명 중 군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군부 쪽 인사가 6명으로 과반을 넘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완전한 민주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취 여사는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집권당 지도자로서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죠.
네, 수취 여사는 10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취 여사는 이번 선거에서 뽑는 75% 의석이 대부분을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자신이 헌법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집권당 지도자로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데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수취 여사는 25년 전에도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군부에 의해서 집권하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수취 여사는 과거 선거에 이기고도 오랫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을 때 아들들이 대신 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취 여사는 이날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시대가 변했고 국민들도 변했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서 협박이 있었고 또 공정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자유롭게 치러졌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가졌죠.
네, 오바마 대통령 집권 후 13번째로 두 정상이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9일 백악관 회담은 특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란 핵협상에 대한 견해 차이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얼어붙은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점을 의식한 두 정상은 상호 동맹국으로서의 중요성과 앞으로 관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동맹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 핵 문제 관련해 자신과 네타냐후 총리가 좁은 현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지원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군사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매년 이스라엘에 3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행 지원 협정은 오는 2017년에 만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후 미국이 지원 규모를 40억 달러에서 많게는 5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미국의 군사 지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공약뿐만 아니라 지역 내 미국의 안보 구조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테러 등 위협에 대응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미국과의 관계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특히 테러 세력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도 밝혔습니다.
네,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핵합의 이전에는 백악관의 허락 없이 미 의회에서 연설하는 등 이 오바마 대통령과 상당히 날카롭게 대립을 했었는데 이제는 관계 개선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죠?
네, 이란 핵협상 전에 네타냐후 총리의 목표는 핵협상을 결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의 관계 악화도 감수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협상은 타결됐고 또 미 의회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행, 즉 실천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도 이제는 이란 핵 문제를 뒤로하고 이제는 그동안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현안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역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되겠죠.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공격한 행위를 비난하면서 양측이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두 개의 국가 평화안에 따른 평화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자신은 평화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양측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두 개의 국가 방안을 여전히 지지한다면서 팔레스타인 측은 무장을 해제하고 이스라엘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백악관도 내년 말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양측의 평화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날 두 정상은 중동 평화 문제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네. 자, 한편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에 백악관 밖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네, 워싱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상들이 회담을 벌이는 동안 백악관 밖에서는 여러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중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 더욱 강력한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시위도 있었고요.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시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돌은 없었고요. 대체로 평화적으로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러시아 소식 살펴볼 텐데요. 러시아 정부가 자국 스포츠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고요.
네, 세계 반도핑기구 산하 독립위원회가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그런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 등이 국제대회에서 자국 스포츠 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을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밝혀진 게 있나요?
네, 독립위원회는 10달간 조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러시아 선수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요원이 반도핑기구 관계자로 위장해서 도핑 검사 과정에 참여했고 자국 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을 은폐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예상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러시아 육상에 대한 타격은 더 클 수 있는데요. 독립위원회는 러시아 정부가 자국 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을 숨기기 위해 국제육상경기연맹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소변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지목된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의 모든 육상 선수들에 대해 잠정적으로 국제경기 출전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경고했습니다. 만일 이런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러시아 대표팀의 내년 브라질 올림픽 출전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네. 자, 러시아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좀 일치되지 않은 듯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렘린궁은 이번 보고서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는 국제적인 반도핑 기준에 따라 선수들의 약물 복용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 러시아 체육부 장관은 별도의 성명에서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반도핑 노력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운동 선수들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 약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주로 선수들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페드린, 메틸테스토스테론과 메탈트리올 같은 약물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분이 감기약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북한 여자 축구팀의 허은별 선수와 홍명희 선수도 지난 2011년 독일에서 열린 여자 월드컵 당시 금지약물이 검출돼 출전 정지를 당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전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4도, 남포 최저 5도에서 최고 13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2도, 강계 최저 0도에서 최고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많겠는데요. 해주 최저 7도, 최고 15도, 개성 최저 6도, 최고 1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도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으며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5도, 최고 9도, 장지인 최저 영하 4도, 최고 1도, 해산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4도, 원산은 최저 7도, 최고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2도, 최고 6도, 선봉도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5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먼 바다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인 목요일은 구름 많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1월 11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의 외무장관들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일 마닐라에서 만났습니다. 알버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필리핀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회담에 임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로사리오 장관은 그 뒤 회담이 어땠냐는 취재 기자들의 물음에 좋았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왕 부장은 로사리오 장관과 만난 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오는 17일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별도로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앞서 왕 부장의 이번 방문은 시 주석의 필리핀 방문 준비와 양국 간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유럽연합 잔류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 앞서 유럽연합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캐머런 총리가 요구한 개혁안 가운데는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국들에 대한 보호가 포함됐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유로존 통합 과정에서 영국처럼 비유로존인 회원국들이 주변국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배치될 경우 유럽연합의 법률을 공동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캐머런 총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노동자들의 이동을 지지한다며 하지만 각국 정부가 이민 통제에 대한 권한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마르 가리티스 신하스 대변인은 캐머런 총리의 이 같은 요구들은 유럽 시장의 근본적 자유를 건드리는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차 시리아 평화회담에서 시리아 내 테러 단체 명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0일 그 같은 명단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누구도 시리아 내 무장단체들의 성향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라브로프 장관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휴전이 선언되고 정치 과정이 시작돼도 휴전 합의가 테러 단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시리아 평화회담은 오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대통령과 총리가 10일 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4년 내에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 헌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터키도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대통령제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총리 역시 새 헌법은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권력 분립에 기반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긴장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몰디브가 지난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선포했던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몰디브 외무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비상사태 해제로 그동안 중단됐던 모든 기본적인 권리들이 회복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몰디브의 압둘라 야민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자신이 탄 배에서 폭발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폭발 장치가 발견되자 4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보안군에게 광범위한 수색과 체포 권한을 부여한 이 조치는 당초 30일 동안 유효할 예정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20세기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의 작품 누워있는 나부가 1억 7천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 따르면 모딜리아니의 누워있는 나부는 9일 미술품 경매사상 두 번째로 높은 1억 7,040만 5천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이 많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